오늘 본문은 바알보울 사건을 증거합니다. 바알보울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울 지역의 바알입니다. 즉 보울에 세워져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발람이 모압을 떠나면서 모압왕 발락에게 조언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발람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금보화에 대한 이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탐욕으로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무너뜨릴 계책을 전해준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요한계시록에도 발람의 꾀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이 전거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북쪽 시딤에 거주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진을 쳤던 곳이고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여리고를 점탕하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고별 설교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술사 발람의 계책에 따라 계획적으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들은 바알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자리에 참여했고 그 바알에게 바쳤던 제물을 나누어 바알 앞에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죽은 과거의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강한 전염병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즉시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백성의 수령들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수령들을 모으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잡으라는 단어가 모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이라 말한 백성의 수령들은 5절에 증거되는 재판관들일 것입니다. 저들이 바알보울에 가담한 자들을 붙잡아 대낮에 목매어 죽이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명하신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제약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강한 전염병으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죽어갔습니다. 또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자들은 재판관들에 의하여 목매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 울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죽고 또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와서 음행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14절에 따르면 미디안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데려온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은 시므리로 시몬 지파의 한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이었습니다. 지도층의 자녀가 그와 같은 백주대낮에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또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로 수르의 딸인데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의 수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유혹할 때 성적으로 유혹할 때 미디안 여인들도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손자요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창을 손에 들고 그 남자의 장막으로 들어가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한 연병이 그쳤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연병으로 죽은 자의 수가 2만 4천 명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관련하여 증거하면서 그의 서신서에서 죽은 자의 수가 2만 3천 명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러한 이 숫자의 차이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우리가 섞인 그런 기록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착각이 아닙니다. 랍비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 당시 서기관 학파는 그 당시 연병으로 죽은 자의 수가 2만 3천 명이고 재판관들에 의하여 죽은 숫자가 천 명으로 합계가 2만 4천 명으로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랍비 가말리알 밑에서 수학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의 학파의 전통에 따라서 연병으로 죽은 자 수 2만 3천 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나스의 행동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 행위로 이해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죄값을 그 남자와 여자를 죽임으로 이행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 후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 1세기까지 비나스 가문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속하고 진정한 평화의 언약을 성취할 제사장은 비나스 가문에서 나올 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나스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비나스에게 복된 약속을 주신 이후에 미디안인들을 쳐서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보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 미디안들이 이 보레 있는 바알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하도록 유혹한 것과 또 음행하도록 유혹한 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전투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잘 수행되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희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마지막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모아방 발락을 떠난 술사 발람은 곧바로 메소포타미아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디안들과 함께 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석과 행스텐베르그는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추정하여 해석을 하는데요. 술사 발람은 모아봉을 떠나서 모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당신들을 축복하였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를 통해 축복한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다 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모세에게 부귀영화 은금보화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지하에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노한 이 술사 발람이 미단인들에게 와서 사악한 꾀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알브로울에게 가담하게 하는 일을 했다가 미디안인들을 쳐서 진멸시킬 때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참고할 만한 해석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음행으로 유혹하고 바알 앞에 제사하고 바알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주 핵심 인물은 바로 모압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모압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멸 명령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미디안인들을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 자손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우린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알보울 사건은 참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또 그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아주 못박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대낮에 목매달아 죽이라는 이러한 공개 처형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알보울에게 제사하고 그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일에 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막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책임을 물어서 전염병을 내리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매우 가증히 여기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자손처럼 형상화된 다른 우상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또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죄악의 대상은 재물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신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우선한다면 재물은 우선이 될 수가 없고요. 재물을 우선한다면 하나님은 후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지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재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또 주의를 할 때에도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모으고 재물을 늘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욕심이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을 부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부를 얻고자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재물을 얻는 것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분별 없이 그런 어떤 일을 자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모은 재물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악한 재물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가정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 돈도 받지 않아요. 우리 은희 말할 때 아니 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좋다고 내가 어떻게 벌었던지 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돈을 원치 않다고 말하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재물을 얻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부정한 방법, 악한 방법,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해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고요?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문제에 하나님 앞에 가정이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그 대가를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현대판 우상은 명예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 것 모두가 원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명예욕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높아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명예욕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은 바로 항존 직분자, 이 직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이 항존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여행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돈으로 매수하여 표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입니다. 바울은 장로와 집사를 세우기 위하여 엄격하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런 조건에 합당한 자를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라. 왜 그렇습니까? 장로, 집사, 교회의 지도자는 신앙의 덕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규정들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 이분 정도면 믿음과 그 행함이 정말 지도자 감이다 인정을 해서 그가 직분자로 세워져서 충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밥 사주고 선물 주고 뭐 여행 보내주고 이렇게 돈을 써서 자기가 직분을 얻고 항존 직분자가 되면 이 사람은 성도를 겸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합병을 깨고 분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직분자가 되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항존지 선거가 다가올 때에 성도들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표를 얻고 직분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표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 교회는 항존 직분자가 될 수가 없다. 평소에 성실한 믿음의 자세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이 인정받고 직분자가 돼야 된다. 이런 전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는 후보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되고 또 투표하는 성도들도 어느 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가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해서 선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항존 직분자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평안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명예욕이라는 우상 숭배의 제약을 저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가장 걸림돌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이런 명예욕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몸소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까?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방법은 없습니까? 그 주님 마음이었어요. 영원한 성부 성자 사랑의 관계가 세상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을 예수님은 감당하기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에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이으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저주와 심판, 사실 우리가 저주와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지요.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의 그 형벌이 떨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길, 인생의 길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있지요.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이끄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갈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전에 헛된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를 부인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우리의 미래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도, 명예도, 존귀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을 아래쪽으로 우회하여 먼 험한 길을 걸어 이제 요단강 건너편 시딤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모리 족속이 미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길을 피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지만 아모리 족속 시온왕 백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최선을 다해 맞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 또 또 다른 아모리 족속들이 바산왕 옥을 중심으로 또 호시탐탐 공격하려 합니다. 또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도 다 이겼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대적할 자가 없이, 그래서 시딤에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저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거친 광야길을 따라 걷는 고생길 끝났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던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했다. 자신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다. 어떤 희망의 부푼, 들떠있는 상태가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이스라엘 자손은 넘어갔습니다. 그 유혹에 일단 넘어가니까 바알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초청할 때 자연스럽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 앞에 같이 제사하고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 끝나고, 아, 이제 고생 끝이다. 내게 어떤 심각한 고통을 주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제 내 앞에는 탄탄대로가 앞에 서 있다. 이제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자고하고 안심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고생 끝났고 싸움도 승리했고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고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안심하는 순간 그들은 유혹당했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넘어짐은 성공 다음에 오는 것이죠. 큰 은혜 받은 다음에 오는 것이죠. 우린 일생 천국 가나안으로 순례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모든 고생이 끝나고 승리하고 이제는 탄탄대로만 앞에 놓여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더 근신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서 바로 모압 여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 음행하고 그들의 초청에 따라 바알 앞에 제사하고 함께 우상의 음식을 먹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것을 반면 교사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 현대판 우상 숭배의 죄악, 재물과 명예욕과 또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로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일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알보알 사건을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이 끝나고 참으로 좋은 일이 많고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고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